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8면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디나 누가 크냐는 변론이 자주 일어납니다. 누가 1등인가?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더욱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이 서로 주도권을 잡고자 이 치열한 자리다툼을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리 다툼은 이 사람들을 못 쓰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그 모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근본의 모든 모임, 공동체, 여러 가지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근본적으로도 이게 어느 공동체든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46절을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크냐는 이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바로 앞에 말씀에 예루살렘에 당할 그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는 문제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왕국이 임해지면 뭐합니까? 자리를 나눠야죠. 누가 1등인가? 총리를 뽑고 막 그래야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내각 편성할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쪽에 쏠려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장의 감에 따라 더욱더 비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직업을 살았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어른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이 변화산상으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 아홉 제자들, 이 수제자 그룹에 들지 못했던 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깊은 좌절감을 빠졌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세 제자와 아홉 제자로 나뉘어서 다투었습니다. 또 이 세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치열하게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수제자로서의 첫 번째 제자로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연합을 펴서 예수님께서 자리 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면 우편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1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두 번째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헐뜯고 깎아내리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깎아내리기를 원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 있습니까? 낮추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제자와 닮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하나를 하나의 그 잘한 점을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온종일 배가 아파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뭉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아니 아니라 밖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우애를 점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곁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위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게도 꼴등을 해야 1등이 된다는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낮은 자가 돼야 높아진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답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분입니다. 항상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답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산업혁명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어린아이들의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지정하면서 그때부터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조금 고양될 뿐이지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상 어린아이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철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주 싸웁니다. 욕심도 있어서 본능적이어서 욕심을 자주 발생합니다. 욕심을 친구들과 싸우고 동생과 싸우고 정말 유치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오늘 저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그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받아주셨고 정말 좋게 말하면 야곱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투성이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린 자들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요구하지 말고 그들은 어린 사람입니다.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어리고 연약한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줄 때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이 만납니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요. 매사에 불꽃 같은 하나님과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납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솔직합니다. 근데 그 솔직함을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 솔직함을 무기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타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때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모두 하나하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왜 은혜인지 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48절 후반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란 겸손한 사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네 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에 나타난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이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교만하여서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늘 그들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따로 늘 파송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가 진정한 위대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너무도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죄인들을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 각가지에 찌든 그 이방에 나가서 그 이방의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로 고통 중에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이제는 작은 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는 그가 사람에게는 큰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큰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투쟁하면 이 시기심과 경쟁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날지 몰라서 이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아야 낮아지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제자들이 저러고 있는 사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아주 다르게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 이 경쟁이라는 이 세상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이 곡해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바른 길로 다시 잡아주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못한 아주 모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잘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지금 가장 낮은 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서 오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이 모호한 세상에서 참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한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욕심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며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감정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내어 던지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되고 한없이 낮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기준에 못 미친다 해서 그들을 낮고 천하게 여기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